우리 두 번째로 우리 주보에는 109편이라고 나왔는데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0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강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장에 가시면 훈련생들이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띠를 다른 띠를 메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죠. 흰 띠, 노랑 띠. 예전에 우리는 빨강 띠였는데 요즘은 브라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띠 색깔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가 무엇인가, 태권도의 정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태권도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흰띠, 노랑띠 두른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태권도가 고작 이거로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태권도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이죠. 그것은 진짜 태권도라고 볼 수 없죠. 태권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교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본을 잘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고단자의 시범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태권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알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보이는 어떤 허점이나 또 미숙한 언행을 보고서 이거 기독교 별거 아니군, 이거 뭐 배울 게 별로 없군 이렇게 생각한다면 흰띠 착용한 훈련생을 보고 태권도 별거 아니군 하는 사람과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를 여러모로 펼쳐 보여주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루 이틀 보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란 책이 2000페이지가 되는 책이고 또 권수로 따지자면 66권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아서는 성경의 전모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전하는 진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대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꽤 이제 2000년이나 되지만 지난 최근 500년 동안 아주 막대한 뭐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뭐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존 칼뱅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칼뱅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성경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성경이 파헤치기를 원하고 깊이 있는 그 우물에서 생수를 파내는 것처럼 그렇게 파내야 하는 그러한 방향과 그리고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 나는 끝까지 가서라도 그것을 찾아내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질 않고 항상 더 나가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는 무엇을 하시고 있었나요? 라든지 존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런 질문할 사람들을 찜질할 몽둥이를 만들고 계셨다. 뭐 농담입니다.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올리실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바위를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멈추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간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성경은 줄창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표현하셨고 어떻게 증거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고 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통해서 펼쳐서 보여주고 싶은 그 넓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종교랑 얘기하는 게 똑같네? 뭐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깨고 나가려는 그 자세 속에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끝의 부분까지 우리가 초청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기독교를 아직 믿지 않지만 탐색하는 사람도 또 이미 입문한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가 인생 어떤 것보다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도는 왜 말씀을 깊이 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대하는 그런 또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왜 깊이 대해야 하느냐?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피조물과 사람,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인생을 창조한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과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주장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뭐 다 이미 프로그램화 해놓고 딱 뭐 모터를 틀면은 그러면 딱딱딱딱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게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으면서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고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은 항상 옆에 사람들과 견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선하다, 나는 뭐 좀 낫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나는 선하다, 스스로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내가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 상태로부터 뭐 내가 어떤 뭐 최고의 상태에 있든지 절정의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로부터도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정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할 때 성경의 어떤 상식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궁금한 것이 이런 객관적인 주변 사실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했죠? 뭐 이런 것에 대한, 물론 알면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 상식들에 대해서 실력이 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오래전에 만난 집사님 한 분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정말 힘들게 1년에 일주일 휴가를 얻으셨는데 그 휴가를 이용해서 제가 성경 66권의 순서를 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였더라, 레위기, 그 다음에 뭐 민수기 이렇게 쭉 이렇게 외웠는데 66권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또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누가 외우겠습니까? 속으로는 참 집사님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하셨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책, 그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일주일의 시간을 들었다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나가면서 꼼꼼히 살피는 그런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맨날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반복만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으니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열심과 그런 정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장로님까지 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시는데, 그 묵상할 때 그냥 읽는 것입니다. 요즘 뭐 시쳇말로 하면 영혼 없이 읽는다라 그러죠. 개념 없이 읽는 거. 집중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읽어야 그냥 자기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뭐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약간 좀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냥 때우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적게 읽더라도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새기면서 읽으셔야 하고, 잘 이해가 안 갔으면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고, 또 돌아가서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고,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내가 좀 듣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다라는 그 나의 의지를, 나의 그 의욕을 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나가면 그럼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몇 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의 주인됨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덧붙여서 이용해보려는,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성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창조하시는 힘이고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대하고 우리는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두 중년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소문 듣자 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겠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 출신이신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분은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평생에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한 몇 번쯤 하셨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자네는 예수 믿는 사람치고 참 모르는 게 많군. 그랬더니 예수 믿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부끄럽네. 하지만 이것은 안 해. 3년 전 나는 술주정뱅이었고 빚도 많았지.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가족들은 나를 보면 무서워서 떨었다네. 그러나 지금 나는 술을 끊게 되었네. 빚도 청산되었지. 그리고 매일 저녁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셨다네. 이렇게 해주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말씀에 인도받은 것을 알지. 이 대화에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보고 벌벌 떤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지금은 가족들이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변화는 누가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오늘 시편 본문에서처럼 이 예수 믿은 중년 친구의 말을 시편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었고 내 길에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 주셨다네. 이런 말이죠.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친구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또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그렇고 또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좌절과 큰 그 책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들고 제 나름대로 확신돼요. 아,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근데 오래 사귀면서 보게 되면 정작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신 안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적막감과 캄캄함을 그에게서 읽어낼 때 착각이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현실이라면 그럼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서로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개신교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목사님은 이런 사람 정말 정작 말씀은 들고 다니고 또 보기까지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말씀 속에서 생명의 힘을 얻기를 무관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무관심의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경건하다라는 말과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같이 붙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겉으로는 경건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무관심한 거는 정작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일으켜주고 싶은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 바로 그것을 말하죠. 경건한 무관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입니다. 성경은 자기 인생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아, 성경 없으면 안 되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 믿습니다. 예배 때 설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나 기도회는 당연히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교회 일 수가 없지.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갖고 다니는 성경은 깊이 펼쳐서 보는 법이 없고 도전받는 경우가 없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는 예배 시간에 설교는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한마디도 얻어가는 적이 없고 교회 성경 공부 기도회 있지만 참석은 하는 것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상태 경건한 무관심이죠. 만일 성경 말씀과 우리가 이렇게 본래 성경 말씀의 의도와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위기를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우리의 영혼은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한 무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신다, 이것이 무슨 뭐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눈물이 나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아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다, 내 말씀에 내 인생에 양분이 되어야 될 말씀이다, 이런 기대 그리고 사모함, 그러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심정으로 차분히 읽을 때 그때 성경 말씀은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더 깊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모종의 영적인 진실한 변화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같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목표로 주님이 부어주신 우리 사랑, 우리를 지어주신 그 창조적인 근원의 힘, 그것에 걸맞게 우리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역의 소원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이 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별탈 없이 무난하게 평생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 잘못 찾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인도와 그에 따른 변화가 내적 외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힘없는, 아주 가는, 그냥 흔들거리는 줄기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아시죠? 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느 일정한 크기까지 자라죠. 그러면 꼭 대나무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디를 맺죠. 마디. 마디를 형성합니다. 그 마디를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곧게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더 곧게 자라기 위해서 마디를 맺지 않으면은 그냥 대나무는 쭉 자라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특성상 옆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는 줄기 그대로 자랄 거예요. 그러고서는 더욱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흔들리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꺾어지겠죠. 나는 원래 뭐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야, 나는 삶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의 단계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마디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것이 바로 나의 마디가 될 때 그 마디 위에 견고한 또 하나의 줄기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속에서 강하고 더욱더 새롭게 자라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내면화. 이것을 뭐 어떤 분들은 또 의식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의식화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그 옛날에 데모할 때 이게 뭐 주체 사상이니 뭐니 이런 거 해서 의식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다른 거예요. 말씀을 내면화한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인생을 이렇게 어느 한 곳에다 꽂지 않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화라는 말은 그런 초점에서 들으셔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면화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차분히 집중해서 읽는 훈련입니다. 하루 10분, 15분이면 됩니다. 길게 요구, 뭐 더 읽으실 분들은 더 읽으셔도 물론 돼요. 근데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는 훈련 10분, 15분이면 되는데 요즘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삶의 경륜이 긴 어른들이나 굉장히 집중하는 훈련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부류에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절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해서 짧게 줄여서 보고서도 만족을 얻기에 충분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 탁 틀면은 1, 2분짜리 동영상을 보고서도 자기가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성경을 펴고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10분, 15분을 집중해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십시오. 15분 집중이 잘 되시나 안 되시나. 옛날에는 집중의 한계가 25분이라고 얘기해서 설교를 25분에 맞추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15분 설교에도 마찬가지고요, 15분 성경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오는 잡념을 막아낼 장사가 없죠. 제가 요즘 모이는 수요 성서학교에서 E100 그 성경 공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매주 5일 동안 이제 매일 정해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읽으면 안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그러면 읽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모이면은 제가 이제 정리도 해드리고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도 갖곤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읽어오시라고 하니까 보통 성경 공부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양은 훨씬 적어요. 다른 때 성경 공부 같으면 1시간 반 동안 계속 저 혼자 얘기했었습니다. 그 부질없는 짓을 지금 제가 왜 했나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읽어오라고 하고 읽어오니까 정말 효과가 있는데, 습득이 되는 그 느낌이 다르게 저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으로부터 얻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과 그 흐름, 핵심과 흐름을 매일 읽으면서 깨우치고 조금씩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조그만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그 묵상 교재가 있죠. 매일 성경에 하루하루 실린 성경의 분량을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년 동안 꾸준히 매일 성경을 하시면은 구약은 한 번, 그리고 신약은 두 번,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완독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시게 돼요. 깊이 우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묵상하시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8년만 살고 말 것이냐? 아니죠. 앞으로 16년 더 사셔야 되고 24년 더 사셔야 되고, 그죠? 어떤 분은 32년, 40년, 그죠? 48년 더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누가 뭐 성경을 뭐 50독 했다, 100독 했다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100독 했다, 200독 했다 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마음에 조금 의심이 있어요. 정말 100독 해가지고 뭘 알까? 근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100독 읽었다고 자랑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입술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 10장을 쭉 읽는데 10장이 1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15분. 성경 10장 15분에 읽었으면 얼마나 건성건성 읽었을지 상상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려면 차라리 한 장으로 줄여서 15분을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꼼꼼히, 그리고 곱씹으면서, 그리고 되새기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전체를 알고 싶으면은 작년에 우리 김성중 목사님 몇십 주에 걸쳐서 성경 개관을 했는데, 그것도 한 2시간씩 성경 공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9개월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투신하시고 성경 한번 쭉 내가 한번 개관을 이해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매일 성경 분량이 적은데 그 중에서 더 줄이셔도 돼요. 한 구절로 줄이셔도 됩니다. 또는 한 프레이즈로 줄이셔도 되고 한 단어로 줄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두 가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과 결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15분 모자랄 텐데요. 예, 괜찮습니다. 15분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실 때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낼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이 좀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보여주시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 커피 타임이 오든지 점심 드시고 잠깐 쉬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분명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집중해서 성경 읽기 10분에서 15분, 매일 성경 묵상 10분에서 15분, 세 번째로는 설교입니다. 설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엔터테이닝 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어떤 개인이나 시대나 민족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시간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처럼 핸드폰에서 조차도 각종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거를 또 선별해서 2, 3분 클립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이런 시대에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한 사람이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듣고 이런 굉장히 진부하고 지루한 것으로 여기시기가 쉽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말하지만 설교자의 말은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믿음이 차 있을 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은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인 골자는 관계에서의 이런 골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좀 미워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 시간은 저도 듣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에 계속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해석이라는 그런 또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펼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속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저도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는 자입니다. 설교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공동체의 성장에 아주 판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고 안 듣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빚어냅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 그렇게 민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앞으로 요청받는 하나님의 분부를 감당하려면 반드시 말씀 중심적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중심적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교회 자원이 풍부해도 아무리 교회가 활발하게 봉사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읽기, 묵상, 또 메시지를 얻어가는 그 설교 시간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주일 오후에 이제 성서학교 이제 진행하고 있죠.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성서학교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지금 시작하고 있는 마더와이즈도 그렇고 우리 또 평신도 집사님들이 인도해 오던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몇 년 전까지 정말 잘했던 우리 1대1, 1대2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정말 우리 교회 중심에 그 정말 사역의 일환으로, 사실 사역이 아니죠 이거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이 일환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목장 모임이 그냥 만나고 헤어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의 교제와 모임이 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애써야 되냐면 리더가 애써야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들은 제안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목동과 목자와 이런 목회자의 이런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리고 이 뼈대 위에 우리는 모임을 세워갑니다. 딱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목자님들 또 목동님들 모든 우리 리더들이 목회실과 방향을 잘 맞추어서 애써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 안에서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포도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또 빵,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진지하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찬송 198장과